새 찬송가 104장 1절 가사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대강절 강림절 찬송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송 가사는 대단히 유대적인 가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한테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홀로 눈물 지으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이 가사에는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은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속량은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명문가가 역적 모의의 덫에 걸려 하루아침에 멸문가가 되어 그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죠. 대대로 그 노예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도 보았고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런 모함을 받아서 하마터면 평생 노예 종 머슴으로 살 뻔했습니다. 감옥에서 혹은 종으로 죽을 운명이 됩니다. 이때 속량이 필요합니다. 속자는 맞바꾼다, 물물그레, 무역한다는 뜻입니다. 양자는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양민할 때 쓰이지요. 노예였던 자가 양민이 되는 겁니다. 자유민이 되는 겁니다. 속량이 된다면 이것보다 좋은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민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합니다. 노비 문서가 있다면 그거 다 불태우고 혹은 돈 주고 사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양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양민이 될수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속량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조선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복음이죠. 인도의 불가촉 천민에게도 가장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속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라는 단어를 구원으로 풀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리아, 사가랴, 시므온, 안나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마리아한테 고지하는, 알려주는 수태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주 유명하죠. 1세기 유대인이라면 자신들의 그 놀이터 고향 같은 구약의 이미지로 꽉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름과 관련한 해설만 해도 분량이 참 많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리스도와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 둘중 어느 것이 좋습니까? 좀 애꿎은 질문입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특이한 점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몇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물론 예수와 그리스도 단어가 각각 떨어져 있는 단어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이 단어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장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엑스트라 이름도 많아요. 큰 자,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 계승자, 야곱의 집을 통치하실 왕, 거룩한 자, 굉장히 많죠? 구약에는 여호슈아라는 말이 있고 헬라어로 이 말을 번역하면 예수스가 되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자슈아, 헤수스, 예수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원수 가나안 사람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게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와 비슷한 구원이라라는 시그널을 주신 것이죠. 아까 소개한 예수님의 엑스트라 이름 중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가 되는데요.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라는 그런 선포라기보다는 고대 시대에 왕족에게 붙여 부르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왕으로 등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과 그 속성을 새 왕이 받아서 통치한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스라엘 왕을 신으로 추앙하여 부르는 방식입니다. 신의 DNA와 인간의 유전자 코드가 숨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원래 조상 다윗이 앉았던 자리 왕위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32절 그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33절 우리는 성탄절 스토리와 맞추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영적으로 읽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리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표현도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더 잘 압니다. 다윗을 계승하는 후손 왕의 통치가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표현을 영원이라고 무궁이라고 한 것이죠. 실제로는 바벨론에 함락당해서 왕의 통치는 영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사지요. 그래서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에게 한 고대의 이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다윗의 통치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것이 갑자기 중단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 그 600년의 세월 동안 겨울잠을 잤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에서 마리아에게 한 말 중에 이 아기는 다윗의 위, 다윗의 통치를 다시 소생시키는 왕이시죠. 이 아이디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에서 더 명료하게 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구절 역시 100% 이스라엘 중심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곧 태어날 예수는 다윗을 계승하는 강력한 구원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세력, 즉 역사적 맥락에서는 당시에 로마죠. 로마로부터 구원하실 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전으로 가서 할례를 받아야 할 때 그곳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이들도 한마디씩 하시는데요. 역시 가브리엘 천사와 사가랴의 말과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이사야 40장 1절을 에코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시므온이 원하는 위로가 무엇이겠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식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와 위우 위안으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수백 년 전에 이미 발생했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로마라는 초강대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직도 포로 생활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란 유대인의 왕이 나서서 로마를 이 땅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지금 아기 예수를 그러한 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나 선지자 역시 포로 생활의 종식을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결국은 예수님 태어나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품고 있는 구원, 속량, 구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예수라는 단어에 대한 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가 훌륭한 글쓰기로 마리아와 안나와 시므온과 사가랴를 소개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last name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화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Jesus Christ라고 내뱉는 대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화날 때 내뱉는 욕설로 쓰입니다. 거룩한 이름을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입에 담아서 퍼뜨리는 문화에서 나왔죠. 근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Jesus Christ 하니까 Jesus는 이름이다. Christ는 뭐 성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미들네임으로 아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히브리 말 마시아에서 왔고 영어로는 메사야, 메시아로 읽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은 어떤 목적에 따라 붓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따로 세우는 제사장과 또 왕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성막 같은 사람이 아닌 거룩한 구조물도 해당이 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혹은 Jesus is the Christ. 정관사가 붙을 때 직역을 하면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기름을 끼얹는 것은 굉장히 괴기스러운 모습이에요. 옷도 버리고, 당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거 보면 기절초풍을 합니다. 즉,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노벨 수상자를 노벨 로리에이트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은 스토리 시작하면서 그의 업적을 나타내는 타이틀 노벨 수상자 누구누구 뭐 지미 카터 뭐 김대중 이런 식으로 붙여도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책 중간에 노벨 수상자 지미 카터는 노벨 수상자 김대중은 하고 계속 그 앞에 붙이면 안 됩니다. 한번 말하고 나서는 한 사람의 전기 가운데 성장 과정에 있는 그 이름 앞에 대통령이니 수상자니 하는 이런 타이틀을 계속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독자들은 이미 그 사람이 누군가 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타이틀은 그리스도임을 이미 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누가복음에서 소개할 때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혹은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동시에 사용하는 어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헬라 말 그리스도, 히브리 말 메시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셔서 언젠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는 로얄 세리머니 하면서 붙인 말입니다. 기름 부음이 담아내는 함축과 상징 언어 그리스도를 타이틀로 전면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메시아라는 말을 두개 비교하면서 잠시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메시아가 더 상징 언어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헬라어를 잘안 쓰고 히브리어 의미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약이나 유대 배경의 말뜻을 더 깨우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를 왕으로 대체해서 쓰는 것은 더 좋습니다. 실제 단어의 기능적 의미를 살린다는 장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검색하면 그 앞뒤 전후 문맥에 집요하게 사람들이 예수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시비 거는 데 사용돼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나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들으면 유대를 다스리는 왕권 주장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저 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사람들이 집요하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놓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는 이유는 왕이라고 몰아붙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유대 당국의 선동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로 인정해 달라고 구걸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몰아붙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빌라도 같은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제목으로 로마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그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미 유대인의 왕 헤롯을 꼭두각시 왕으로 이미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위에 걸린 유대인의 왕 죄패 기억하시죠? 그것은 하나의 경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에 반항하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 왕으로 불리운다면은 죽을 각오하라라는 것이죠. 메시아하고 왕하고 차이가 미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왕이시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왕으로 표방이 되면은 로마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헤롯궁을 차지할 관심은 1도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하신 말이 있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이 말씀 익숙하다고 괜히 지나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는 왕좌 차지 게임이 아닙니까?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산상수훈 팔복에 잘 나타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키포인트는 여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그 용어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쥐어짜는 아주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유대 왕에게 기대하던 그 소망을 거부하니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용하기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타이틀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대신에 왕 예수, 킹 지저스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메시아라는 타이틀은 그래서 전복적입니다. 체제를 뒤엎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체제를 뒤엎는 방식은 유대인의 기대치와는 물론 다릅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포인트, 메인 메뉴는 예수님 당시 메시아의 뜻을 모른다면 good news, 복음의 정치적, 종교적 전복성 의미를 얻을 수 없습니다. King Jesus, 바로 그 자리,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 현존을 선포합니다. 여느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요리할 때 저희들 믹서기를 한 번씩 쓰죠.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면 반드시 넣어야 되죠.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누가복음이라는 믹서기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첫걸음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재료입니다. 그런데 믹서기를 갈기만 한다고 해서 요리가 되지 않습니다. 더 맛있게 요리를 계속해야죠. 누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유대인들의 그 기대하는 바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더 익숙한 프레임으로 계속 진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맛있는 레시피가 믹서기에 추가된다고 할까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다윗 왕조의 계승과 소생에 관심이 없는 듯이 비춰집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 구원자가 로마인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스토리 진행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 유대인들의 애초 계획은 분명히 이 방향으로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가지고 누가복음은 복음서를 써내려가면서 출발은 유대인들과 같이 했지만 그 차원은 훨씬 넓고 그 깊이는 훨씬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방향 전환이죠. 복음은 혹은 복음서 기록은 전복적입니다. 누가복음이 믹스기에서는 바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치를 재료로 넣었지만은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엄청난 반전은 초기 레시피하고는 전혀 다른 꼬이고 비틀리고 급선해야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방향 전환 역시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방된다, 구원받는다 라는 기독교적 교리에 따라 구원이니 구속이니 라는 말을 이해하려 하면은 실감이 잘 안 가요. 의미가 진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이 자신이 우리가 내가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리고 속량이 필요하다, 속전이 필요하다, 양민이 되어야 되겠다, 노예에서부터 그런 필요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요즘 시사와 관련해서 비유해도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성년이 되기 전 중학교 아이의 여자아이의 일기장을 공개하는 그 천하의 그 파렴치한 행위를 TV 광고나 선전 보듯이 보아오면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권력에 예속되어 있구나라고 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해방, 제대로 된 구원의 길, 속량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단의 폭압에 견디다 못해 우울증에 걸려 미쳐버리는 그라스아 지역 전체 주민들, 거기에 대표하여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귀신의 지배에서 노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현재 상태는 아직도 포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포로로 갇혀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갇혀 있죠.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인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기대 혹은 기대치, 무엇을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네, 속량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입니다. 내 스스로 죄의 노예, 종이 되어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속전을 주고 나를 양민으로, 민주시민으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그 기대치 속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속량되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것은 불가능하죠.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에 맞추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는 타이틀로 전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복적인 의미의 메시아를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로서 로얄 타이틀입니다. 이름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능상 왕의 의미를 가지고 현재 이 세상의 왕을 예수께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를 속량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계절을 생각하며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저희들이 되새김질 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룩하신 그 전복적인 놀라우신 복음사역에 저희들이 놀라고 또 놀라며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